하나님, 오늘 저희들 금요 찬양 예배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에 따라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사랑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의 사랑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는지 1절에 보면 잘 나오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출애굽했을 때 그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애굽에서 불러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내 아들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이 근데 문제는 2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합당한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2절 2절을 보면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멀어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신하고 그래서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했다. 이 멀리한다는 것이 그런 의미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라는 측면에서 점점 멀리 갔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리 가는 배신 행위를 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배신을 하고 바알에게 제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3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걸음을 가르쳤다, 내 팔로 안았다는 건 아기 조그만 갓난아기를 안았다 그리고 가르쳤다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런 부성애적인 사랑, 절대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의 모습,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내 팔로 안았다. 내가 그들을 또한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 그러한 어떠한 그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키고 그 다음에 이끄셨는데 단순히 이끄셨을 뿐만 아니라 품으셨을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그냥 단순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고치는 그런 일들을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점점 멀리합니다. 그들을 부를수록 우상에게 바알에게 제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안고 가르치고 고치시고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끄셨다라는 거야. 하나님을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시고 이끄셨다라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1절부터 4절까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시고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것 같이 어떤 압제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하고 진리 안에서 그들이 정말 자유함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가르침을 통해서 고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이끌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부를수록 선지자를 통해서 부를수록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했지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고 배신했다는 거예요. 배신.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고 멀리 떠나간 그들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고치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의 줄로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점 멀리 떠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는 이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사랑의 줄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거부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리고 결국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에브라임의 거역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역이고 나중에는 남유다가도 그러한 북이스라엘 전체를 또한 따라갑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한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싫어한다는 거죠. 이 돌아온다는 것은 관계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 숭배했던 거, 바알에게 제사를 했던 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했던 거, 이런 것들은 모든 것들을 다 철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냈죠. 돌아오라고. 그런데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 아수르 사람의 임금이, 아수르 사람의 그들의 임금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기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를 거부했던 그들이 결국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어서 아수르의 압제를 당하게 되죠. 그것이 그들의 비참한 말로입니다. 결과입니다. 그래서 결국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트려 없애버린다고 합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그들이 정말 환난, 핍박, 압제를 아수르 사람으로부터 경험하게 되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7절에 보면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니. 이 옛날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내 백성이 결심하고 물러가니, 내게서 물러가니. 결심은 어떤 결심이냐 하면 하나님께 돌이키는 결심이 아니라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니.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거예요. 배반하기 위해서 끝끝내 결심하는 이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돌아오기를 싫어하는데 돌아오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겠다고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니. 그런 면에서 옛날 개역성경은 끝끝내라는 말을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심, 잘못된 결심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결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결심이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살겠다는 그들의 결심. 그래서 결국 물러갔다 배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들을 불러 위해 비록 그들을 불렀다고 한다는 것은 다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불렀다라는 말이죠.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위에 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나님이 관계 회복을 하라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으면 주십니다. 그런데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더다. 아무도 그런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관계 회복을 원해서 하나님 그 백성들을 사랑해서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러 돌아오라고 하는데 돌아오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마음이에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 그리고 우상 숭배하겠다는 그들의 철저한 결심, 그리고 계속해서 물러가는 사람들, 배반하는 그들,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냥 고집스러운 그런 모습들이죠. 결심하고 끝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완고한 모습들, 회개를 거부하는 모습들. 이 회개를 거부하는 모습들을 잘 보면은 이 시대도 회개하기를 싫어하는 시대라고들 흔히들 합니다. 회개를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회개를 생각할 때 사람들은 그 회개를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회개가 나에게 어떤 잘못된 것을 지적한다는 의미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회개를 하는 그 회개가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이 회개 메시지가 전파되어지는가, 그것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회개가 나를 지적하고 내가 잘못된 것만 말하는구나, 그래서 기분 나쁘다. 보통 통상적인 사람들이 회개를 이해할 때 그렇게 회개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떤 잘못된 것을 지적하거나 또한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서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할 때 guilty feeling을, 죄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죄의식 속에서 기분만 나빠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왜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할까요? 그리고 왜 그들이 돌아오기를 싫어한다는 것에 대해서 또한 말씀할까요? 8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 회개하라고 하는가? 그 왜 그들이 왜 회개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가?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이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하세요.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여기서 반복되는 어구가 뭐냐면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내가 어찌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왜 내가 어찌라는 말을 쓰실까요? 내가 어찌하여 너희를 그대로 방치하겠느냐, 내가 어찌하여 너희를 버리겠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버리겠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너희들 꼴도 보기 싫어 내가 너희를 그냥 버리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라고 잘못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어찌하여 버릴 수가 있겠느냐란 말일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건 맞습니다. 회개하는 것도 거부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는 말씀을 계속해서 이런 반복구를 반복하십니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들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 사람들에게 보내서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되게 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그 나라가 멸망당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어찌 버릴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어떻게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런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지금 내가 어찌라는 말이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의 백성들을 진멸하는 것 같이 멸하지만은 완전히 진멸하지도 안 하시는 거죠. 버리는 것 같지만 버리지 않으시고, 멸망시키는 것 같지만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불붙는 마음이다, 긍휼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이 아드마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 있는 성읍들입니다. 신명기 29장 23절에는 이들이 이 아드마 스보임이 이 소모라 고모라가 망했을 때 같이 망했다고 합니다. 신명기 2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적의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을 때 같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같이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것 같이 너희를 그렇게 버릴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어째 너희들을 내가 다 망하게 하겠느냐.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 스보임 같이 망하는 대로 그대로 버리겠느냐, 놓겠느냐, 방치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게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에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니까 점점 멀리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막 불붙듯 한다는 거예요. 저들이 저렇게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마음대로 살고 죄 짓고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데, 점점 멀어져 가면 안 되는데 하고 내가 어찌 너희를 버리겠느냐, 내가 너희를 어찌 방치하겠느냐,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 그냥 두겠느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불붙는 듯 하다는 거예요. 불붙듯 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불붙듯한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실까요? 만약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아마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바알들에게 제사하거나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는 이런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정 우상 숭배가 뭘까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 우상과 하나님을 똑같은 선상에 놓았습니다. 아니, 그 이상으로 놨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러한 경배, 찬양, 예배, 헌신, 순종, 이것을 죄다 다 우상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심경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데,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그 대상들은 누굽니까? 안 믿는 사람인가요?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의 속성이고 죄악된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호세아에서 나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면서도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배신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배신당한 아버지의 사랑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여기 호세아서가 말씀하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선민이죠. 그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믿었나요? 믿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아수르한테 잡혀갔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돌아오지, 여기서 보면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간다는 말은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살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결국 잡혀갑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그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이유가 그 포로지에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압제와 아픔을 통해서 그 자리가 바로 회개의 자리가 돼서 그 언약의 관계를 다시 상기하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 돌아오지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레미야서에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 아수르에게 항복하는 것은 아수르한테 항복하는 게 아닙니다. 바벨론한테 항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라고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이지만 언약의 백성들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점점 멀리 떠나서 바알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 그들을 하나님은 잘 됐다 이놈들 하고 그냥 막 내쳐야 되겠다 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주셔서 소돔과 고모라같이 아드마 스보임같이 그들을 둘 수 없고 멸망당하게 할 수 없다는 그 마음이 그대로 방치하고 그대로 놔두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 불붙듯한 그 그분의 긍휼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을 때. 여러분, 이 의미가 하나님의 뜻, 언약의 백성이지만 언약의 백성인 것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고 우상께 경배하고 우상에게 경배하고 우상을 믿는 이 자들의 모습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구약에서만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을 거부하지는 않겠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바로 이런 숨겨둔 우상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들의 우상 숭배를 나와 관계없는 우상 숭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생각해 보시고 돌아보시고, 우리가 정말 여기서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이 사랑, 그 이 사랑을 거부하는 이 백성들,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다라고 이런 사랑을 왜 말씀할까요? 그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긍휼과 사랑으로 은혜 받은, 긍휼과 사랑으로 은혜 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반응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게 뭘까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여기서 결심이 나옵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니 내 백성이 결심합니다. 근데 상반대로, 상반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결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물러가 버립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기서 내가 너희를 어찌 버리겠느냐 말씀은 긍휼이 어찌 불붙는 하도다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결심. 이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이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게 바로 이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 사랑에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살아 하나님이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여전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붙는 그 사랑과 긍휼로 구원해 주시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긍휼, 이러한 사랑으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에게 속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속성의 사랑, 그 백성들이 완전 하나님을 배신했지 않습니까? 배신하고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지 인간의 사랑과 인간의 긍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보여줄 수 있는 참 사랑이요 참 긍휼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이런 긍휼, 이런 사랑을 보여주지 않아요. 조건부적인 사랑을 합니다. 조건부적인 긍휼을 하지 무조건적인 긍휼,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그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보면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다. 결국은 이렇게 따르게 된다.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 떨며 오되 다 온다라는 거죠.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결국 하나님이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물론 그 백성들이 거기서 죽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한 남은 자들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돌이키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12장에 보면요. 12장에서 보면은 12절에 보면 이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12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절까지 읽어볼까요? 11장 12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속임수로 애웠었죠. 왜냐하면 그 북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한가 그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백성들이 결국 속임수로 이스라엘로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를 애웠었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속임수로 유다는 하나님과 신실하시고 거룩한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유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 쭉 보면은 12장 6절에 보면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호세아를 계속해서 보았지만은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해 주시냐 하면은 그런 걸 말씀해 주세요. 3장 5절에도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여호와의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니 자꾸만 돌아온다는 말씀을 합니다. 5장 15절에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그리고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런 말씀이 도초도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이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습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당연시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좀 잘못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괜찮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져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이해한다고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 은혜와 긍휼로 구원받은 자가 우리 마음대로 살고 우리 뜻대로 산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어떠한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면서까지. 여러분들 누가 자기 자녀를 죽이면서 사랑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이나 딸을 죽이면서까지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버리기 싫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버리기 싫고 멸망시키기 싫어서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너를 스바인같이 두겠느냐. 그렇게 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불붙는 듯한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로 구원하시길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 사랑에 우리는 반응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방치하지 아니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다라는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똑같이 구약에서 이 에브라임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긍휼과 그 사랑으로 우리도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긍휼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